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고 기다려야 되느냐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후반부에 보시면 이 예수님과 이 아이 아버지 사이의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앞부분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동안에 이 귀신이 또 발작을 해서 아이가 겁을 몰고 또 뒹구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여지껏과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밖에 없었지만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근데 상황 자체가 악화가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도 상황이 좋지 못한 또 예수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못한 가령 뭐 광풍 사건 같은 것을 보시면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자꾸 더 높아져서 낮에는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하실 때는 애가 지금 거품을 물고 막 뒹굴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대로 사실 예수님은 10년 된 질병도 고치시고 20년 전 질병도 고치시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질병도 고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가 과연 중요한가요? 이 아이의 문제를 고치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가 과연 중요한가? 혹은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면 여지껏 얼마나 손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느냐, 네 마음이 얼마나 상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아버지가 갖고 나왔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데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쓸데없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주특기이기도 해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야이로 집으로 가십니다. 곧장 쭉 가시면 되잖아요. 쭉 가시면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에서 혈루증 걸렸던 여자를 고쳐주시고서는 이 여자는 조용히 집에 가기를 원했는데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간증 집회를 딱 하게 하시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야이로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데 또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신데 야이로 집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었기 때문에 상황이 또 악화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보시면 현재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냐. 첫 번째로는 상황 자체가 악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또 생각하시는 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어지간하면 그냥 응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응답을 안 하시는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를 갔는데 서구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자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느냐, 어지간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서구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하시는데 28년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오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징글징글 맞다. 어지간하면 좀 해주시지. 이게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황도 굉장히 질질 끌면서 자꾸만 악화되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박대하시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시면 이 아버지가 했던 말, 이 말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분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예수님이 시간을 질질 끄면 항상 어떤 경우였냐면 주님께서 꼭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가지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앞부분에도 다 똑같았었고요. 결국에는 더 큰 믿음을 갖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도 사실은 주님께서 믿음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기간을, 또 시간을, 여건을 자꾸 제시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상황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콕 집으신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없음,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문제의 핵심은 믿음 없음이 바로 현재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곧장 반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24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지금 이 마당에 믿음이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몇 가지 찾아 나와서도 암짝에도 쓸데없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곧장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이 문제구나.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주제를 바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문제는 내 아이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귀신 들림이 문제였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대답할 때는 주제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찾아 나왔을 때는 자기 자식이 문제였어요.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간 것, 참 아주 훌륭한 그런 행동과 태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아이 아빠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진짜로 자기가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마 저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겠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곧장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했든 못했든, 100% 완전히 내가 소화를 했든 못했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고두고 계속 얘기하겠죠. 그때 내가 잘 몰랐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믿음이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하튼 내가 알건 모르고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 아마 두고두고 지나가면서는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묵상하고 좀 더 깊이 깨닫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니까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주님께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또 나에게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도리어 또 주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곤 합니다. 해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자녀의 문제이건 남편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갖기를,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참 현실은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귀한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해도 참 손님이 한두 명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천 원짜리라도 사가고 돈을 내고 돈을 받아보고 이런 맛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버티는 건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오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궁둥이 부추가 앉아 있었으면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계속 죽치고 성적이 앉아 있거나 뒤로 잡고 뒷걸음질 치면 정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무언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 조금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자꾸만 악화가 되면 믿음 갖는 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자꾸 좌절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또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을 만나건 혹은 원치 않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건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만질 수 있는 곳에, 들을 수 있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새겨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혹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도 상황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령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